네, 안녕하세요. 바쁘다 투자하나의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 스테이블 세안 오랜만에 나오셨죠?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 시장 예전에 비해서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맞아요.
네.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이분이 나오면 또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었던 그런 사례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모셔보죠. 더 센터필드 W의 김세한 차장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테이블 세안이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마침 또 제가 나오니까 또 시장이 들썩들썩
아,
네,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 지나고 한 2, 3일 동안에 분위기가 잠깐 달라지는 듯한 모습이 있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작년도 이제 12월 달 연말쯤에는 시장이 조금 좋지는 않았었고요. 상대적으로 뭐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침체가 좀 되어 있었는데, 뭐, 유동성도 조금 줄어들었었고, 근데,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관련된, 뭐, 크게 보면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이제 볼수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도, 뭐, 어제 그제 해서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크립토 관련된 그 종목들도 저는 올해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될지는 못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런 자산 시장에 모든 자산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네, 마지막에는 크립토 시장도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물론, 크립토 시장 매우 중요하죠.
네.
유동성 측면에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유동성이 우리 크립토 마켓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국장이 지금 낙폭을 줄이고 우리 방송 중에 이러다 양전하겠어요. 아, 이거 국내 얘기 좀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저는 근데 연초에 사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거의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연초 들어서면서부터 강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뭐 주도주들이 워낙에 좀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섹터들도 좀 돌아가면서 같이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또 연관성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 조율안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됐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은행 중심의 이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컨소시엄부터 이제 허용을 하게 되었고요. 기술 기업이 최대 이 주주로서 지위를 또 인정받을 수 있게 조율이 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탄력을 상당히 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는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법안을 이제 필두로 해서 지금 또 올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립토 마켓과 관련주들 오늘 흐름은 어떤가요? 뭐 예를 들어 다날이나
네네.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주도주의 그 역할을 하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뭐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계속 사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이제 하시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형태에서 이제 지금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제 최근에 오신 고객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눠 보시면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 늘리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단순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걸 떠나서 이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형태로 어떤 계좌에 어떤 종목이나 어떤 ETF를 넣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뭐 지금 금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자산들을 이제 더 포트폴리오에 담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이제 어떤 계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담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여쭤보시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 좀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산가 분들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증시가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서 양전하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이따가 우리 오늘 시황 누구죠? 이지은 대표가?
오늘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이지은 대표 오셨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고요. 자, 오늘은 준비해 오신 것이 크립토 마켓이니까 네.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볼 텐데
네.
우리 아까 잠깐 대기하다가 네.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네.
비트코인이
네.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
네.
영영 어렵다? 이게 맞아요?
뭐 영영 어렵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작년에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좋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을 놓고 보면 작년에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뭐 최소 한두 번 정도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이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시장이 결국엔 크립토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도달되진 않았는데 올해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된 중요 이슈들도 1분기 안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미국에선 클라리티 법안도 지금 하원에선 통과가 되어 있는데 상원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작년 7월 달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정체가 좀 되어 있는 형태였고 그리고 나서 올해 1분기에 이 클라리티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부스트를 한번 할 거라고 보고요.
아, 이게 클래어리티 법안이 복귀 보면 이거의 관여 기관이
네.
SEC가 아니고 상품 쪽에서
네.
한 거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규제 완화적인 성격?
네. 어느 쪽에서 조금 더 규제를 이제 좀 기준을 잡고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기관이나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교라든가 이제 좀 큰 기금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허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이런 법안 통과보다 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슈들이 약간 올해 1분기, 2분기 쪽으로 좀 밀리면서 약간 시장이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전고점을 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해 돌파를 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면 10년?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적어도 2, 3년 정도는
그래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 있는 상황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이 규제를 친화적으로 좀 바꾸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6년 올해
네.
크립토 투자자라면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뭐 첫 번째로는 이 각종 이 이슈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1월 달에 이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이 스트래테지 같은 경우는 MSCI 이 지수에 대한 편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1월 16일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출돼요? 왜요? 시가총액 이렇게 내려갔나?
시가총액도 내려갔고 지금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근데 뭐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슈도 있지만 이 스트래테지 자체는 자체적으로 지금 레버리징 화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MNEV 같은 경우도 지금 1.04 정도, 그러니까 거의 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1보다 내려가 있으면 스트래티지 주식을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결론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나스닥 100에는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MSCI 지수보다는 나스닥이 더 중요하고 나스닥보다는 뭐 어쨌든 비트코인의 연동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뭐 5%에서 한 10% 정도의 이 코인의 영향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건 그럼 악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뉴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재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지금 작년에 흑자를 이제 냈었는데 만약에 작년 4분기에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적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다만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작년 4분기에 CFO가 그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네. 이제 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이 약간 이슈가 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매도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트래테지가 이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망할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뭐 스프레드 싸움이니까 그런가요?
스프레드라기보다는 이따 뒤쪽에서 자료를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거 궁금한데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
네.
좀 긴가민가 해서 하도 오랜만에 이게 화제가
네.
되니까
네.
이거 돈 버는 거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계속 레버리지화 되면서
네.
가격도 올리고
네.
또 그게 선순환 효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으니 거의 기부업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게 제일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스트래테지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이 되는 거는 이제 맞는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스트래테지가 더 이상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을 높게 만들어서 스트래테지는 자체적으로 이 자기네 이제 주식을 금융 상품화해서 헤지펀드한테 이제 그 자기네 상품을 팔아서 차익 거래를 유도하게 하면서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전환사채와 이제 우선주 요 두 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스트래테지 같은 종목이 상장을 이제 했을 때 보통은 조달을 하려면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리가 한 10% 이상의 높은 그 금리를 내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 CB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거의 제로 금리에 수렴하는 그런 조달 금리로 조달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없었던 5년 만기 비트코인 콜옵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 상품을 상품화 시켜서 월가인 헤지펀드들한테 매도를 했고요. 이제 그 낮은 비용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고, 그게 변동성을 자본으로 치환하게 된 결과가 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MSTR 그러니까 스트래테지 주식 자체가 이 콜옵션 형태의 어떤 상품으로 바뀐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저 말이 네. 잠깐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간단히 얘기해서 10% 정도의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다가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뜨거워질 것 같으니까
네.
더구나 가장 레버리지 상품에서 1등이니까
네.
그런데 업황이 바뀌고
네.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네.
이거 프리미엄이 아니고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음에 보시는 이 우선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에 있는 상장사들이 우선주를 발행을 하는데 하나 정도만 발행을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스트래테지는 무려 4개의 우선주를 발행을 했고요. 각 우선주마다 약간의 특징이 좀 다른데 우선은 뭐 저기 보시는 STRK 같은 경우는 뭐 고정 배당형이고 나중에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STRF, STRD 같은 경우는 채권 성향의 투자자들을 위한 나중에 이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수취하는 그런 채권 성향 투자자를 위한 우선주고 STRC라고 하는 요 우선주는 작년 7월 달에 로빈후드에서 리테일 타겟 상품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리테일 소비자들을 위해서 뭐 이런 파킹 통장이라든가 MMF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작년 7월 달에 출시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선주를 이렇게 발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높은 금리,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겠죠. CB로 발행을 하는 것보다 우선주로 발행을 하면 금리가 거의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주더라도 대신 연구체 형태로 우리의 자본의 듀레이션을 엄청나게 밀어놓은 겁니다. 네. 미래로. 네. 미래로 엄청나게 늘려놓고 그 안에서 자체 변동성과 비트코인의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내겠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금융공학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쎄 그냥 제 느낌은 네. 만기 무한 루프 듀레이션에 대한 네. 프리미엄인데 네. 그게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다 오케이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업황 안 좋으면 그게 다 오히려 네. 발목 잡지 않나.
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네.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요? 오늘 방어를 많이 하셨는데 계속
네.
뭐가 나오네요. 아,
미리 네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네.
좀 짓궂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으로 조정도 받고 네. 갑자기 아 크립토를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좀 네. 의구심도 있었고 네. 중간 중간 도와주세요. 네.
네. 의구심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준비했네요.
다음 자료가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다음 장 보시면 네. 지금 약 82억 달러의 전환 사채를 스트래테지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담보 비율이 6.6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빚의 6.6배라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 자산 가치가 아직까지 훨씬 높다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싸게 샀다.
그렇죠. 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80% 이상 폭락하더라도 디폴트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이게 또 제가 얘기하는 게, 네. 그거는 이제 재무상이 그렇고, 네. 가격이 폭락할 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묶인다고요.
거래가 뭐 안 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트래테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격이 뭐 폭락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만큼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 모델의 그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여쭈는 게 그 네. 모든 것들이 워킹하려면 네. 이 크립토 시장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라는 네. 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최근 연말 연초에 좀 흔들리지 않았나?
그렇죠. 연말 연초에 좀 많이 흔들렸고요. 네. 그래서 이 앞쪽에 또 자료를 보시면
네. 바로 방어하시는데요.
네. 네. 오늘 방어할 자료들을 많이 네.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비트코인의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요. 물론 초반에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9,900%, 뭐 1,400% 이렇게 나오다가 2014년도에 마이너스 58%가 한번 찍혔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 마이너스 73%, 그리고 2022년도에 마이너스 65% 이렇게 찍혔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찍히고 난 다음 한 2, 3년 정도는 상당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아하.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오래된 데이터는 조금 뭐 보지 않고 가장 최근에 22년도에 나왔었던 데이터를 보시면 이때 마이너스 65%였거든요. 근데 사실 네. 이때는 주식을 포함해서 부동산도 다 안 좋았어요.
2022년? 2022년 뭐 있었지?
금리를 엄청 이제 올렸을 때죠.
아, 금리 네. 인상기. 네,
코로나 이후에
경기 뜨거워서.
네, 경기가 네. 뜨거워서 금리를 뭐 단기간 엄청나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자산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65% 떨어졌고요. 그리고 23년, 24년도에 각각 156%, 111%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 작년에 6% 정도 빠졌는데 그러니까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100% 이상 성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빠졌지만 2년을 기준으로 보면 또 괜찮은 투자 상품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저기서 하나 그럼 질문. 네. 저 가운데 반감기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도 워킹합니까 똑같이?
네. 그러니까 그래. 예전에는 반감기의 그 공식이 네. 상당히 잘 맞아 떨어졌어요. 반감기가 끝나고 뭐 12개월, 뭐 18개월 사이에 또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상으로 예전에는 뭐 리테일 투자자 또는 고래 투자자 이런 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내러티브 형태의 그런 투자자가 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 기관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형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폴리마켓이라고 네. 그러니까 예측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해 시장을 예측을 했는데 네. 비트코인, 금 그리고 S&P 500 요 세 개를 이제 나눴을 때 네. 각각 어떤 상품이 가장 수익률 좋을까라고 이제 투표를 한 건데요.
근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성과가 좋다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가장 좋을 있어요? 거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폴리마켓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 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심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에 대한 값까지 전부 다 이제 누적이 돼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이슈라기보다는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반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작년에 이제 코인 시장이 조금 안 좋았었다 보니까 뭐 이런 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이런 자산 시장이 아니라 뭐 정치나 뭐 다른 뭐 이제 스포츠나 이런 것도 같이 예측을 또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예측을 또 많이 하는 이 예측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계속 내리에 박히네요.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내려갈 땐 찔끔, 올라갈 네. 때는 탄력이 좋다.
맞습니다.
그게 2026년에도 그대로 네. 오롯이 이어진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나온 이 기사인데 포브스에서 네. 뭐 포브스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항상 뭐 매년 뭐 부자 순위 이렇게 뭐 나타내는
아시는 분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근데 뭐 이 포브스에서 2026년에 크립토 투자자들이 절대 이제 무시하지 말아야 할 이제 다섯 가지 트렌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왔고요. 근데 포브스에서 보통 크립토 시장을 많이 기사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올해 그만큼 많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제도권 편입의 가속화가 계속 연금까지 연금과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로 자금 유입이 경로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두 번째는 토큰화 자산이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글로벌 주식 채권의 0.01%밖에 되지 않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뭐 빅테크나 핀테크가 계속 진입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모든 자산들이 이제 온체인 시장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와 AI 교차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AI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
어느 부분이 교차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프로그래머블 결제 그러니까 이 AI를 정확하게 뭐 크립토 시장에서 뭘 하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이런 결제 과정에서 에이전트 커머스를 도입하는 그 부분이
네.
결론적으로는 AI 쪽 섹터와 결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이 조금은 시간이 좀 지나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AI 쪽 섹터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다섯 번째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근시안적이 빨리 올 것 같던데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페이팔 비자 어때요? 주가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통계가 있던데 AI끼리 서로 치고받고 결제하고
네.
그래서 AI 상에서는 가상 상에서는 네. 결국 종이 화폐보다는 우리 디지털 화폐가 네. 디지털 커런시가 훨씬 더 여기 도입이 될 거고 이거는 되게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지금도 USDC나 USDT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하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뭐 이런 홍콩이나 이런 데 또 가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환전 거래소처럼 계속 언제든지 또 바꿔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도 조금 빠르게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써본 사람이 알아. 코인 한번 써봤어요?
아, 못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매매는 해봤죠. 이제 써본 적이 없죠.
네.
예전에 에이다라고 있었는데,
네.
일본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써본 것 같은데.
아, 네. 그때 물건을... 아마 ATM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써보면 완전히 혁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좀 많이 금지되었던 것 같던데 다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계속 이제 법안이 바뀌고 막 이런 정치 색깔도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체가 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엔화 스테이블 코인도 작년에 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뭐 이제 뭐 달러도 달러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네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계속 기회를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변동성이 비트코인 변동성보다 더 크다라는 네. 말이 있던데 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이 코인들 뭐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이 이미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논외로 치더라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했는데 비트코인이 엔비디아보다 변동성이 더 작아졌다라는 말은 사실 쉽게 이제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자료를 또 가져왔는데
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어쨌든 초반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훨씬 더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표,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변동성이 꾸준히 계속 줄어들어 왔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자산들이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었다라는 소리고요. 이 부분이 지금 뭐 ETF로 바뀌면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나 또는 뭐 지금 JP모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들이 결국에는 변동성이 낮아야만 훨씬 더 안전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큰 자금들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나누고 싶을 때
네.
뭐 지금의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 같은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나누고 싶을 때 이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앞에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기금을 이제 쪽에 리스트를 세워놨는데 가장 최근에 가장 처음 아이비리그에서 비트코인 ETF를 투자했던 대학교가 브라운 대학교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투자했던 게 사실 전체 기금의 0.1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 4분기에 하버드가 움직였습니다. 하버드가 물론 전체 기금 중에 0.77%밖에 되진 않지만 하버드가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그 밑에 뭐 자금 기준 그 순서대로 보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자금들도 기금들도 이 포트폴리오에 하버드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식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커져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만약에 클라리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프리미엄이 얼마가 더 붙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데이터인데
네.
뭐 이더리움은 어쨌든 현재 가격 대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60% 정도 수준이고 뭐 솔라나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자금들이 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런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아야 이런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변동성이 당연히 높으면 파생상품처럼 막 이렇게 엄청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움직이면 사실은 그 자금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이미 그런 상태를 좀 넘어섰고 엔비디아보다 비트코인은 더 낮은 변동성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큰 자금들이 들어올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변동성과 규모는 어느 순간까지는 또 반비례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커졌다라는 것은
네.
뭐 명실상부한 사실이고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네.
또 이슈잖아요.
네.
근데 뭐 이 역사는 되게 오래됐지만 어쨌든 미국이 제재하니까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2018년도인가 뭐 비트코인을 이제 화폐로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에 제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뭐 여러 가지 베네수엘라 빨 이펙트 이런 게 있던데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부분
데이터가 없어요.
아니기 때문에 네 썰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이제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뭐 베네수엘라나 뭐 남미 쪽에 보시면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화폐 가치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나라들은
네.
당연히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분명히 정부에서 뭐 금을 이렇게 쟁여놓듯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그 자금들을 이제 쟁여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뭐이 남미 쪽에 있는 본인들의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어쨌든 뭐 당연히 달러를 선호를 할 거고요.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또 선호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달러를 갖고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동등한 성격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내가 안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나라의 이제 통화가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나 뭐 남미 쪽 국가들은 워낙에 이제 뭐 그런 이슈가 좀 있고 또 범죄 관련된 연루된 그런 또 자금들도 또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또 통용될 수 있는 또 그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썰이긴 하지만 저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화폐 이름이 볼리바르나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네,
오늘
자료를
처음
미처
들어봤어요.
네,
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어 실패하신 것
네,
같은데.
오늘
네.
네, 방어에 네, 실패했네요. 네.
자,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 크립토 마켓을 한마디로 하면 수익화?
네. 지금까지의 크립토 시장, 그러니까 요즘에
네.
AI 얘기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근데 AI나 반도체나 공통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까는 비용이. 뭐 공장도 설치, 그러니까 땅을 우선 사야 되고,
네.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그 위에 또 건물 지어야 되고, 또 전력도 이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제 끊이질 않는데,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그 말하고 싶어.
깔려 있죠.
어디 깔려 있어?
어디예요?
이미 통용이 되고 있죠.
아,
CBDC가 아니라
이미
네.
아,
결제나
USDC,
등등. 네.
USDT. 그러니까 지금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있는데 여기다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우리 똑같은 상품을 가상 자산에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전통 화폐로 이제 유통화가 됐었던 그런 뭐 자산도 있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뭐 토큰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자산을 형성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면 그만큼 거기서 수익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올해 작년에 금융주들의 그 YTD 수익률을 보시면 시티가 한70% 이상 올랐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전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트럼프 정부에서 금융주에 대한 이 제재를 상당히 낮춰줬거든요. 뭐 바젤 3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건을 좀 낮춰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뭐 M&A나 뭐 또는 자사주 매입이나 뭐 배당주 형태로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올해는 큰 IPO들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는 저는 금융주들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러니까 특히 JP 모건이 기존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가
네.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죠. 많이 지금은 뭐 그래도 기존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까지 얘기를 하진 못하지만 중립 정도의 형태로는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융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네.
언제든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깔려 있다 보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립토 시장이 제재도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애시시
네.
크립토 시장에 우호적인 편이라고 하던데
네.
이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준 의장이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케빈 애시 그전 자문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연준은 어쨌든 독립적인 기관이다
네.
보니까 뭐 트럼프 정부의 어떤 입김을 뭐100% 이렇게 활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크립토 시장 그 마켓에서는 케빈 애시의 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보면 가장 불리시한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불리시한 형태의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간에 뭐 청문회나 뭐 인준투표나 이런 걸 거쳐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5월 달에 바뀌겠지만
네.
만약에 되기 전부터라도 저는 그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트럼프 그 대선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이 크립토 시장이 들썩들썩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OMC 의장이 되기 전부터 저는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뭐 그런 기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 트럼프 의장이 뭐 네. 케빈 둘 중에 하나 되겠죠. 네. 되면 크립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다.
네.
근데 왜? 이게 항상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CBDC, 안티 CBDC 액트 통과됐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연준 끼지 마라 이게 하나 있었고 또 지니어스 액트법은 중고자금이 사실 원투원이기 때문에 이건 승수효과, 멀티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치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뭐 왜 우호적이라는 거지? 그냥 규제 산업이었는데 규제를 풀어주는 것 자체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 도대체 왜 긍정적인 거예요?
FOMC 의장이 네.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네, 케빈이 되면 네. 비트코인 시장이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네. 왜?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네. 뭐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비둘기파적인 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초점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또 가장 친화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트럼프 정부에서 뭐 가상 자산들의 어떤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꼭두각시의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는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 꼭두각시 프레임이 씌어 있든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을 얼마만큼 빨리 가속도를 가지고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뭐 두 번 정도 내렸지만 또 약간 또 쉬어가고 있죠. 1월 달은 또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뭐 3월 달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캐비넷 위원장이 된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 가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라는 이슈라기보다는 그 계속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코멘트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위원 그 후보들은 CBDC를 조금 더 선호하는 형태의 그 위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캐비넷 위원장 같은 경우는 CBDC는 그다지 이제 고려하진 않고 이런 가상화폐 그 자체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의 어떤 지금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된다라고 본다면 뭐 저는 뭐 그 분이 뭐 꼭두각시든 아니든 이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를 저도 많이 봤는데 약간 좀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네. 연준이라는 게 통화정책을 꾸리는 단체인데
네.
레귤레이션은 재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SEC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뭐 캐비넷이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로서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 뭐 활용한다 이런 모를까
네.
크립토뿐만 아니고 모든 자산한테는 다 공통적인 요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캐빈이 되면 왜 크립토 시장 특히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비트코인 코인 시장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큰화 시장 이 세 개를 연결시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뭐 코인 시장이 좀 떨어지면 뭐 같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토큰화 자산 시장은 서로의 시장을 이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른 그 주체에 의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시간차가 좀 생기는 거고 이 모든 게 만약에 올해 1분기나 2분기 안에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개의 어떤 시장이 서로의 그 시장을 엄청나게 증폭을 시켜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조금 정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금 뭐 기대가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세 개의 포인트가 올해 2분기 안에는 저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서 핸들러가 네.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좋아하는 건 알고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중에 어디를 좀 더 선호해요?
전 지금은 이더리움.
어, 그래요?
네. 아, 왜냐면 그때 말씀하셨던 게 내 생각이 나서.
네.
그때 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출연하셨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아직 못 올랐다. 그래서 그만큼의 오를 정도가 더 남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그때 확 땡기더라고요.
아, 비트이더의 상대 강도.
네.
근데 그런데 비트코인 그러면 우리 또 탐리, 또 비트마인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비트마인 주가 보면 또 처참해요.
네. 최근에 작년에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네. 2, 3영업일 정도 또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스트래테지와 이 비트마인의 똑같이 트레저리 전략을 쓰고 있는데 두 회사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스트래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 CB나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제 그 부분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오래 이제 밀어놓고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수익성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형태고요. 비트마인은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스트래테지도 전체 비트코인의 3%를 매집을 했고요. 비트마인도 전체 이더리움의 3%를 매집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 수량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그런 트레저리 계속 그 전략을 쓰다가 최근에 ETF 스테이킹
네.
그러니까 미국 기관 전용 이더리움 스테이킹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을 하려면 어쨌든 어떤 검증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ETF 자금들이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검증자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수익이 좀 쌓이겠죠.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보유하는 부분 그리고 이 인프라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킹이 들어온다. 또는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또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세 가지의 3중 수익 모델을 비트마인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마인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그 ETF에 대한 플랫폼의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변동성을 높여서 뭐 자체적으로 이제 스트래테지처럼 우리는 금융상품화를 하겠어요라고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더리움의 관리자 또는 뭐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커가겠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비트마인은 이더리움계의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는
네.
것이고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레버리지해서
네. 네.
아까 그 콜옵션 상품
네.
상품적으로 특화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트마인이 스트래티지를 좀 넘어서는 겁니까?
저는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킹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놓으면 자산 가치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또 거기서 수취할 수 있는 어떤 금리나 있고. 이자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비트코인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지금처럼 조정이 있을 때는 내가 생각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큰 자금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는 이유도 채권이 망할 가능성이 없고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형태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미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플랫폼 안에서 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좀 되고 또 인증 검증자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뭐 여러 개로 이제 나누는 어떤 형태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더리움 관련된 ETF나 이더리움 관련 이더리움을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보유하겠다라기보다는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런 상관관계가 이제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이제 계속 증폭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기관들의 자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마인이 탐리라는 그 기관 쪽에 좀 네. 임무를 이제 거기에 안친 또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맨 마지막 장.
네. 박물관 이거, 사진
아니
미술관?
그러니까 납부 시스템 코인
아 네
이거 진짜 이거 맞아요? 리얼월드에서?
네, 이거 연세대학교 네. 납부 총동원의 기부를 네. 이거 코인으로 받는다는 거는 사실이래요.
네,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뭐 기사에서도 한번 나왔었고요. 네, 뭐 지금 이런 미술관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자료를 보시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제 최근 기부를 암호화폐 기부 서비스로 확장을 해서 지금 암호화폐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대학교 총 동문회인데 거기서도 이제 해외에 있는 동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자의 어떤 환경이나 또는 뭐 환율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받기 쉬운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USDT나 뭐 이런 코인의 형태로 우리는 동문회비를 받겠다라고 해서 한동안 기사에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 외국환법에 괜찮나 모르겠네. 일단은
네, 그것까지는 네. 제가 외국환법까지는 체크를 하진 못했고요.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생활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이제 정부에서 2027년도부터 이제 뭐 코인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정립이 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제도들이 좀 조금씩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올해 뭐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도 투표가 있고 우리나라도 또 투표가 있죠. 그리고 유동성 환경과 이 가상 자산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올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올해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우리 글쎄 내가 이거 법은 좀 긴가민가 해서 예전에는 확인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다시 복귀하기 전에 스타트업에서 2, 3년 동안 코인하고 제가 씨름 엄청 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증권업자가
네.
코인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엄청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
뭐 그것까지 제가
네. 갑자기 궁금해졌네.
뭐, 네,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는 이제 코인은 네. 살 수 있구나.
네.
녹화 끝나고 네. 다시
그러니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액수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스테이블 세안 김세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